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구영이고요.
저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2000여 년에 걸친 철학의 주요 장면들을 세계사와 연결 지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동고등학교 철학교사이자 철학 박사세요. 안광복 선생님과 재미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비롯한 서양 철학의 뿌리와 고대 중국 철학의 기둥이 되는 사상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쯤에서 생기는 질문 하나, 빠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철학 사상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지갑을 엿어서요. 네. 지폐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지폐 속에 철학자가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오, 그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네요.
이황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있잖아요.
율곡이 있고요.
그렇죠. 두 분 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지폐 속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다면 유학인가요?
그렇죠. 유학 중에서도 주자학.
아, 주자학.
주자학은 중국에서는 그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핫하게 떠올랐던 사상입니다.
네.
주자학이 뭐냐면요.
네.
주자가 육아의 원리를 좀 더 정교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컨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덕 원리를 과학과 심리학으로 좀 풀어냈다. 현대식으로 한다면 그게 뭐냐면은 공자님 말씀이 뭐 인자하게 행동해라, 의리를 지켜라 이 정도 수준이라면 주자는 이거를 음양 오행에 따라서
네.
좀 더 정교하게 설명하고 이게 이와 기 뭐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정교하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네.
그게 그 조선의 선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군신유의, 장유유서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네. 지금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주자학은 조선 왕조 국가 철학으로 무려 500년 동안을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12세기를 살았던 주자의 유학이 200여 년 뒤인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지면서 중심 사상으로 자리를 잡았던 건데요. 고려 말 조선 초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상황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가 망할 때 상황을 보면요.
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기업으로 국가를 비유한다면 고려의 상황은요. 족벌 경영으로 탄력을 잃어버린 집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능력주의가 통하지 않고 그냥 학벌도 다 사라지고 다 인척들이 지배하는 사회.
네.
이런 상황을 깨기 위해서 기업들이 하는 방법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선도 똑같았던 거예요. 신진 사대부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 통치 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가 지켜야 될 정의라는 게 뭐냐. 이걸 학문적으로 정교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한 왕조가요. 우리가 지금 조선 왕조 보면 500년 이런 말이 붙잖아요. 한 왕조가 500년을 이어온 건 굉장히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네. 하더라고요. 잦은 외침과 외세의 침략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그 오랜 세월 조선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주자학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주자학이 그 공자님 말씀에 정교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논리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조선의 선비들은 왕한테 주눅들지 않습니다. 경연장에서는요, 눈 똑바로 뜨고 왕한테 따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논리가 우선이지 왕이 왕답지 못하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너무 나간 생각이지만 물론 조선의 선비들이 거기까지 생각 안 했겠지만 논리적으로 왕을 설득해야 된다는 강한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왕도 압니다. 왕이 자기가 통치를 하려면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신하들을 제압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죠. 왕의 맞아요. 일상을 보면요. 네. 고3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했던 게 조선의 왕들이에요.
네. 그 주자학이요. 뭐 경물치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인격 소양을 위해서는 먼저 사물을 연구하고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무엇이 진정 옳고 그른지 명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사상을 이제 품고 있는 건데 그런 통치 철학으로서는 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명분을 자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당파 싸움이 잦았다고요?
그렇죠. 뭐 당파 싸움은 사실 괜찮은 거예요. 그 정당 정치의 이념이 사실 건강한 거잖아요.
네, 네.
그 모든 주장에는 반대가 있어야죠. 그리고 반대를 새겨들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조선의 주작은 그 정책의 실효성 가지고 논쟁을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 유학의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면요. 항상 품성론으로 가요.
아하.
그 사람이 사람 됨이 괜찮냐, 지도자 다 왔냐. 이건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네, 네.
답이 없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냐, 결과는 어떻냐, 이건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데
그러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냐 이걸 가지고 토론했을 경우에는요, 감정적인 싸움, 굉장히 그 소모적인 논쟁으로 네. 흘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 17세기에 주자학의 대안으로 실학이 등장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역사 시간에 실학을 굉장히 많이 달달달 외웠었거든요. 홍박박, 뭐 홍지원, 박재가 뭐 이러면서 되게 많이 외웠었는데.
실학 좋아해, 우리 남편이시네.
근데 이게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요? 17세기의 주자학의 대안으로 나타난 실학이?
주자학의 대안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실학이라는 공식 용어는 없어요. 그거는 후세 사람들이 붙인 용어고요. 그냥 모두가 다 주자학입니다. 다 유학자예요. 정약용도 유학자고요. 홍대형도 유학자고 다 유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다 유학자인데
네.
실학이라는 건 뭐냐면 철학의 관점보다는 관료의 관점에서 좀 더 세상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학했던 사람들이 뭐 이덕무나 이런 사람을 보면요.
네.
시대의 마이너리티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변화는 몰락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명분을 통해서 이익을 통했던 사람들은 개혁을 꿈꿀 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주류 계층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명분을 세울 수 없으면 그다음에 실리였던 거예요. 민의가 이렇지 않냐,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리가 나왔던 거죠.
네.
그래. 결정적인 한계는 그분들도 유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아쉽지만 조선의 역사와 철학 사상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서양 철학사로 돌아가 봅니다. 앞서 종교의 시대라 할 수 있는 중세 철학을 살펴봤는데요. 17세기 서양 사상의 중심은 신앙 대신 이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선봉에 섰던 철학자가 바로 데카르트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그 데카르트는 그 서양의 철학을 연, 그러니까 중세를 깨고 이성 중심의 사상을 연, 근대를 연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596년 프랑스에서 부유한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난 데카르트는 몸은 허약했지만 모든 상을 휩쓸 만큼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요. 특히 수학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늦게까지 침대에서 사색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저랑 비슷한 것 같네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 지금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데카르트의 20대 시절은 어땠을지 궁금하시죠? 이 내용이 안 선생님의 저서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에 담겨 있어서 낭독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데카르트의 20대 이야기를 남정미 씨와 안광복 선생님께서 함께 읽어드립니다.
1616년 20살의 데카르트는 푸아티에 대학에서 법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가족들은 당연히 그도 아버지처럼 판사가 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기질은 이미 실무와는 거리가 멀었다. 치기 어린 젊은이답게 파리에서 2년간 극히 세속적인 생활을 했고 그 뒤에는 엉뚱하게도 직업군인의 길을 택했다. 물론 전쟁이 좋아서 군대에 간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 데카르트는 자신이 군대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지금부터는 나 자신과 세계라는 커다란 책 외에는 다른 지식을 찾아 헤매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리고 내 젊음의 나머지를 여행하고 궁정과 군대를 둘러보고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과 사귀며 운명이 던져주는 여러 사건 속에서 자신을 시험해보고 도처에서 부딪히는 사물들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 자신의 행위를 꿰뚫어보고 참과 거짓의 구별을 배우려는 소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32살이 될 때까지 데카르트는 군대를 쫓아 보헤미아, 헝가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곳곳을 다니며 세계라는 큰 책을 공부했다. 그리고 다양한 견문을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그 어떤 이상한 습관과 사고방식에 물든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성은 그에게 새로운 학문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점점 발달하는 자연과학과 부패한 성직자의 모습은 무지한 민중을 서서히 깨우치고 있었다.
안광복 선생님의 저서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 중에서 데카르트의 청년 시절에 대해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요. 신앙을 밀어내고 이제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 하면은 명언 하나 기억나시죠? 정미 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네. 네. 그 데카르트가 직업 군인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험과 사색의 바탕이 돼서 지금 정미 씨가 이야기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긴 건가요?
그렇죠. 제 제자들 중에서 연예인 된 친구들이 몇 있는데요.
아, 그래요?
하나같이 그 친구들 떠올려보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딴 생각 많이 했고 항상 뭐라 그럴까 학교 공부하고 다르게 다른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생각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이 열심히 모험생으로 살았으면 네. 절대 창조적인 생각을 못하거든요. 데카르트는 마찬가지로 머리는 좋은 친구였지만은 뭐라 그럴까 이제 주어진 틀에서 쫓아가면서도 이제 자기만의 삶을 살려고 했던 거죠.
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이 단순한 문장은 서양 철학 세상 가장 큰 혁명을 가져왔고 이후 서양 300년 역사는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데카르트의 이 철학이 어떤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나요?
데카르트의 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네. 무지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카르트 이전까지만 해도요. 세상의 확실성은 뭘로 알 수 있냐. 신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고 봤거든요.
신앙.
신앙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믿을 수 있는 힘은 신에게서 왔다고 봤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내가 존재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신이 아니라.
그때로서는 이거
천지개벽할 만한 얘기죠.
만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논리를 통해서 모든 걸 의심해 보더라도 네.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는 것. 여기서부터 세상을 구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런 과정을 전부 다 진행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네.
그래서 이런 데카르트로부터 비롯된 사상을 합리론, 논리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이론을 세운다 그래서 합리론이라 그럽니다.
네.
서양 합리론은요. 이렇게 그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해서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이런 식의 계보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죠. 아마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가 전부 다 그 수학책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름이 그 뭐랄까 익숙하게 다가올 거예요.
네네. 우리가 익숙한 그 스피노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주시죠.
스피노자는요. 요새로 하자면 뭐라 그럴까. 그 하버드 대학에 진학 가능한 아주 엄청난 엘리트.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주목을 잔뜩 받아가지고 네. 중고등학교 10년 동안을 모두 장학금으로 받은 학생. 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고의병을 앓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2병은 감정적으로 선생님하고 싸우지만 고2병은 네. 논리적으로 선생님하고 부딪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부딪히는 논리적인 문제를 스피노자가 굉장히 심하게 알았어요.
네.
그리고 자신을 주목하던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트로 살았던 유대인 집단에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파문을 당해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파문을 당하냐면 스피노자 근처에라도 가면은 똑같이 파문을 주겠다. 그래서 스피노자 별명이 뭐냐면요. 다락방의 철학자라 그래요. 사람을 만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렇게 파문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유대교의 신을 부정했던 거예요. 그 뭐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기는 도저히 그 신앙을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는 자연하고 똑같다는 거거든요.
네.
과학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지 그 뭐랄까 인격을 가진 신의 뜻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네.
자기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네.
신 즉 자연, 자연, 그러니까 데우스 시바 나투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인격 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과학이 그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줬던 거죠. 아. 그래서 스피노자가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아니 그야말로 뭐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정신적인 거의 혁명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잠시 2부 퀴즈 드리고 나서 데카르트 이후의 서양 철학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씨.
데카르트의 사상은 대륙 합리론을 세운 이 철학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요. 또 헤겔은 이 철학자를 두고 철학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철학자가 남긴 명언에는 자유인이란 죽음보다 삶을 더 많이 생각한다. 그리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하고 있었던 이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안강목 선생님께서 보기 내주시겠습니다.
1번 노자, 2번 주자, 3번 스피노자.
네.
3번 스피노자.
선생님 빨간 볼펜으로 밑줄 쫙 그어주셨어요. 다락방 합리론자라 불리는 이 철학자는 누굴까요? 왜 이 말씀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그 사과나무.
네, 사과나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한 철학자 골라주십시오. 1번 노자, 2번 주자, 3번 스피노자. 네,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소감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안광복 선생님의 저서 철학 역사를 만나다, 확대경 전문 아이루페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나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 커피, LBH 교육 출판사에서 국어, 영어 한자가 담긴 속뜻 국어 사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광석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김광석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오늘은 중동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안광복 선생님과 함께 세계사 속 철학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락방의 합리론자라고 불리는 이 철학자는 자유인이란 죽음보다 삶을 더 많이 생각한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1번 노자, 2번 주자, 3번 스피노자.
네,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소감도 함께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철학 역사를 만나다, 아이루페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 커피, LBH 교육 출판사에서 속뜻 국어사전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 프랑스 혁명과 그 이후의 서양 철학사입니다. 1789년부터 1794년까지 일어난 프랑스 시민혁명. 이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와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내용은 안광복 선생님의 짧은 강연으로 부탁드려 볼 건데요. 주제는 자유와 평등으로 치른 인류의 성인식, 프랑스 혁명입니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은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의견입니다.
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전체로 봤을 때는요, 항상 신분제가 상식이었거든요. 왕이 지배하는 사회, 귀족이 있고 평민으로 갈리는 사회, 이게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비로소 만민 평등과 인권이라는 개념을 상식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프랑스 대혁명 자체는 사실 실패한 혁명이었어요. 왜냐하면 혁명이 일어난 지 약 30년 뒤에 루이 18세가 다시 왕으로 복귀합니다.
네, 네.
프랑스 전체가 다시 왕정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럼에도 프랑스 혁명이 일으켰던 어떤 영향은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혁명과 폭동의 차이는 뭐냐면요, 폭동은 불만을 그냥 표출하는 행동으로 끝나버리지만 혁명은 인류 역사를 영원히 바꾸거든요. 그런데 폭동이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사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사상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계몽 사상인데요. 계몽 사상 중에서 이제 예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봉 바르세가 쓴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시곡이 있습니다.
네. 피가로. 예.
맞아요.
맞아요.
당시에 굉장히 그 유행했던 건데요. 그 피가로가 그 극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귀족한테. 당신은 돈과 재산도 있고 직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태어나신 것밖에 더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당신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와 명예를 이루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부유하고 고귀하다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겠을까? 그건 능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능력으로서 사람의 우위를 가리려면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왔던 게 바로 사회계약설이었던 거예요. 사회계약설은 뭐냐면요. 왕이 될 권리를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신께서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왕이 될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내려주는.
저 사람이 그렇죠. 왕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왕권 신수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회계약서는 뭐냐면은 왕이 될 권리는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민의를 모아가지고 저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사회계약설이에요.
음흠.
그렇다면 당시 프랑스를 봤을 때 루이 16세가 과연 모든 사람들의 민의를 모아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계약 이론에 따르면은 왕을 바꿔야 되는 거였던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왕을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 존 로크라는 사람이 이제 지식에 대한 이론을 그 펼치면서 빈 서판 이론, 타블로 라사 이론이라는 걸 펼쳐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왕도 백지, 우리도 백지, 모두가 다 백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칠판 이론이네요.
그렇죠.
빈 칠판 이론.
그렇다고 한다면 통치자가 돼야 될 사람은 누구냐. 태어나서 그 빈 칠판에다가 아름다운 이론, 그 유용한 이론을 많이 채운 사람, 배운 사람.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왕이 지배하는 권력을 그 무너뜨리고 실력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전제하에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로는 실패를 했어요.
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프랑스 전체가 당시에 사춘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 전체의 그 평균 연령이요. 13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나이였거든요.
네.
중학교 2학년들이 논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그 혁명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일단 불만을 표출했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 끝에 다시 왕정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프랑스 혁명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구두를 신어본 사람, 신발을 신어본 사람은 더 이상 맨발로 땅을 짓지를 못해요.
네.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본 사람은요. 비인격적인 대접을 더 이상 참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단 학교 밖으로 나와서 사회인으로 생활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학생의 대접을 다시 받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프랑스 혁명이 그 인류의 성인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거를 인류에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편안함을 누리려고 자신의 이성을 포기하려고 하진 않았던 겁니다.
네.
인류의 진정한 출발은 바로 이와 같이 프랑스 대혁명에서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죠.
프랑스 대혁명 하면은 인권선언 빼놓을 수 없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프랑스 인권선언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거죠.
네.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중동고등학교 철학교사이자 철학박사인 안광복 선생님의 강연으로 자유를 향한 인류의 성인식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혁명의 철학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결국은 실패한 혁명이긴 하지만 인류 역사를 영원히 바꾸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프랑스 혁명 이후의 서양 사상은 정말 국민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성년의 철학이 되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 배경에는 18세기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급성장했다는 사실도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신분제라는 거는 그 상업 중심의 세계에서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귀족하고 평민하고 거래를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인의 귀족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상업이 팽배한 세계에서는 더 이상 신분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제가 유지되려면 농업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그 18세기의 유럽의 분위기는 이런 농업 사회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산업혁명으로 쭉 가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이후 19세기, 20세기 철학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카를 마르크스입니다. 불과 25년 전만 해도 인류의 3분의 1은 마르크스 사상을 따랐던 사회주의 국가들이었잖아요. 이 마르크스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상을 얘기했나요?
마르크스가요. 그 별명이 학창 시절의 별명이 이념의 황소머리였어요. 그 대영 그 박물관 도서관이죠.
네.
정확한 명칭이 거기서 도서관에서 그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망명을 했는데요.
네.
그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7시간에서 18시간을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 사회 변혁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뭔가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비범했던 사람이고요.
대단한 의지네요.
그렇죠. 대학 시절에는 또 결투도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다혈질의 머리까지 네.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엄청나게 혁명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르크스가 중요했던 건 뭐냐면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 이걸 네. 공산주의라거든요.
네네.
공산주의는 사실 인류의 오랜 꿈이었어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렇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공산주의를 정의하면은 네.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할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바로 그만큼만 일하고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사회.
네.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전에도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많았는데 전부 꿈 같은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는 왜 우리가 공산주의로 사회가 바뀔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걸 만들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마르크스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네. 과학적 공산주의 이렇게
그렇죠. 과학적
표현을
공산주의,
하죠.
과학적 사회주의 이렇게
네. 당시 그 마르크스의 사상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회가 너무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금수저, 흙수저론이 나오지만
네.
당시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찰스 디킨슨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캐롤, 그러니까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시절이 뭐냐면은 성냥팔이 소녀의 시대, 안드레센 동화 그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소설 속에 등장하던 그 장면들의 등장하는 그 비참한 장면, 그리고 가진 자들의 탐욕이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사회를 어떻게든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당시에 사람들의 대안이라는 게 굉장히 유치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러다이트 운동. 기계가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니까 기계를 그냥 물리적으로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해결책이라고 내뱉던 거죠. 요새 식으로 한다면 컴퓨터가 일자리를 뺐으니까 컴퓨터를 부숴버리는 식이에요.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네,
마르크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회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제시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때 막 노동자 계급들은 정말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참한
그렇죠.
상황에 있었잖아요.
4살부터 일을 했대요.
아, 너무해요.
근데 이 좀 보니까 격려를 굉장히 잘했어요.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프롤레탈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 공산주의 국가들은 몰락을 하거나 힘을 잃고 또 체제를 바꿨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철학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예요. 철학이 필요하긴 하지만 철학에 너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악의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신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도를 보면서 길을 가요. 근데 지도를 가다가 길 아무리 가도 길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지도가 네, 틀린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지도에 맞춰서 길을 바꾸려고 그래요.
저런.
이 지도가 틀릴 리가 없다. 네,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몰락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뭐냐면은 이론은 틀릴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네, 철학, 네. 건전한 철학이라는 거는 끊임없는 자기 반성에서 나오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어떻게 마르크스가 틀릴 수가 있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일 처음에 안강국 선생님께서 시대에 맞춰서 뭐 주자가 됐건 육아가 됐건 우리가 보는 방향들이 바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네요. 서양 그렇죠. 사회에서도 바뀌다 보면 철학이 조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했었는데. 그렇죠.
모든 거는 시대 정신에 따라서 자기의 사상을 검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발전이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 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자본주의의 대두라는 그 시대적인 배경과 관련된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이요. 현대 자본주의의 어머니 같은 나라 아닙니까? 당시 18세기 영국을 지배했었던 철학은 그렇다면 무엇이었나요?
그 18세기 영국 철학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네. 직업적인 철학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JS 밀 같은 철학자는요. 네. 동인도 회사의 굉장히 유능한 관료였고요. 제레미 벤담도 아주 이름 높은 정치가였습니다. 네. 다 그런 식이에요. 영국 철학이 건전한 게 뭐냐면요. 다 직업을 갖고 있어요.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사회를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18세기 영국을 지배했던 철학 중에서 가장 대세리였던 건 뭐냐면 공리주의입니다. 유틸리테어리안이즘인데요. 공리주의를 한마디로 한다면 뭐냐면 많이 이익을 주는 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쾌락이 네.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그러니까 악을 없애고 쾌락을 많이 주는 게 선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렇게 그 뭐 도덕이니 선이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일리 있는 얘기도 하죠.
실질적인 실리적인 그런.
예, 실리적인 철학이죠.
예. 그 이게 지금 요즘 대기업이 말하는 그런 논리예요?
좀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근데 파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그 공리주의 다음에 마르크시즘이 나오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등장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논리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 짚으셨습니다.
여기에 벤담의 제자인 밀이 가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족한 돼지이기보다는 만족하지 않은 인간인 것이 좋다. 만족한 바보이기보다 만족하지 않은 소크라테스인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이 말은 사람들을 멋대로 풀어놓아도 결국 정의나 도덕 같은 인간다운 가치를 스스로 추구해서 찾아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요. 네. 그 사실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다수 철학자들은요. 그냥 배고픈 돼지로 살아가요. 최악의 상황이죠. 최고의 순간은 뭐냐면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그러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사실 그래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 고귀한 거를 쫓아야 되거든요. 네. 이거 보세요. 식욕, 성욕, 수면욕은 정상적인 인간의 욕구예요. 네. 근데 성욕 수준에서 평생 머무른다면 식욕 수준에서 그 이상의 욕구를 쫓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변태인 거거든요. 어허. 현대 문명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상의 욕망을 쫓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변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JS 밀은 굉장히 교양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간이 진짜 여유로워진 순간에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요. 교양 있는 문화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보면은 좀 이렇게 돈 가지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뭐랄까 예술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 예. 그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EBS에서 하는 방송 봤거든요. 대한민국의 한국에 없는 부자들 봤는데요. 네. 미국의 되게 조그만 지역의 출신의 그 억만장자 진짜 완전 억만장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더라고요. 네.
배부른 소크라테스들이죠.
배부른.
배부른.
배부른 소크라테스.
그게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교양 있는 문화를 추구하는 것. 아, 밀은 그가 쓴 자유론 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권력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내용은 남정미 씨가 소개해드리죠.
여론에 따라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여론에 반해 자유를 구속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나쁘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 이는 어떤 한 사람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만큼이나 허용될 수 없다. 사상에 대한 억압이 심각한 문제인 가장 주된 이유는 그 의견에 찬성하는 이에 대해서건 반대하는 이에 대해서건 그런 행위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게까지 강도질을 하는 것과 같은 폐악을 끼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의견이 옳다면 억압은 오류를 밝히고 진리를 드러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설령 그 견해가 잘못되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미래 자유론 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요, 이렇게 이야기한 미를 가리켜서 존경할 만하나 평범한 영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네, 그렇죠.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멋있는 말 했는데.
니체가 너무 센 사람이라서 그래요. 자기 빼고는 다 평범해 보였어요.
막 깨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 미래 자유론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게요.
네.
그 사람들은 들어야 될 거를 안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부하는 소리에 꾀꼿꼿하고 반대하는 소리에 부르르 떨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바꾸려면 반대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자유론에서 얘기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반대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 억누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토론을 통해서 정화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사람의 목소리를 없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분명히 존경할 만한 사람인 거 맞아요. 맞다니까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이 선생님 말씀이 아까 전에 뭐 실패한 혁명이긴 하지만 프랑스 혁명 설명하시면서 신발을 안 신어봤다가 신어본 사람은 앞으로 맨발로 못 다닌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의 의견인지 한번 들어보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많은 좋은 생각들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선생님? 몇 점 주실까요?
강요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진도 나갈게요.
예.
EBS FM 토요 이문학 콘서트 중동고등학교 철학교사이자 철학박사인 안광복 선생님과 함께 철학 역사를 만나다 읽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중에 독일 철학자인 니체와 헤겔에 대해서도 뭐 잠시 언급이 됐는데 이 두 철학자도 좀 궁금해요. 조금 더 알아볼게요. 먼저 헤겔의 사상은 19세기. 20세기 서양 철학사에서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 헤겔을요 철학 네. 역사를 분류할 때 현대의 출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사라 그러면 헤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헤겔 철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는 무엇을 향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헤겔은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역사는 자유의 확대 과정이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절대 정신이라는 거대한 원리가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 확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보라는 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네.
사회가 발전하라는 생각은 100년도 안 된 생각이요, 사실은. 그전 사람들은요, 사회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상의 삶하고 나의 삶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헤겔의 사상은 이제 과학형, 그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네.
사회가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 인간의 삶도 바뀌고 진보한다는 것을 깔고 있는 사상이에요.
네.
흔히 헤겔의 사상을 변화와 투쟁으로 가득한 역동적인 철학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헤겔 사상은요. 네. 진짜 한번 읽어보시면 저처럼 머리가 빠져버립니다. 독일 사람들도 독일어라 하지 않고 헤겔어라 그래요. 정말
그랬다면서요. 아, 네. 너무 난해해서 헤겔어.
어려운데 헤겔이 정말 매력적인 게 일단 읽으면 헤겔의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헤겔도 나쁜 남자네. 네,
진짜 나쁜 남자입니다. 빠지는 게 뭐냐면
네.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헤겔의 무슨 말씀이냐면요. 진짜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황희정승으로 빗대서 얘기한다면 검정소가 일을 잘해요. 누런소가 일을 잘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둘 다.
둘 다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사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네. 보는 관점마다 이게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모순을 참고 진리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해결의 사상이 그래요. 네. 세상에 잘못된 건 없고 진리로 향해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 어려운 말로 변증법,
예, 변증법 해결의 원리, 정반합 그렇죠. 네네.
그 이거 근데 결국엔 나중에 되게 악용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뭐 파시즘이거나 뭐 그 뭐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도 다 좋아질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엔 해겔의 정치에서 시작돼서 파생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네. 해겔의 전체주의의 원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주의 파시즘 이런 사람들은 반론이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고통을 줘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진리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그냥 해버려요. 반론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충분한 종교 자체들 있잖아요.
예, 예.
IS 신봉자들 이런 사람들도 참 어려운 게 이 사람들에서 뭐라 그래도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내 신념이 틀린 게 아니라 이걸 입증을 해야 나의 모순이 해결되면서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해결 철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그렇구나. 좀 개인의 희생을 전체를 위해서 강요한다는 거는 지금도 봤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그때 잘못됐었다. 홀로코스트를 비판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기 해겔 철학의 반론으로 한 게 또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
그래서 이제 개인의 가치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실존주의가 떠올랐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1, 2차 세계전쟁이 끝난 다음이에요.
아.
전쟁 때는 사람들이 다 흥분해 있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뛰쳐나갔지만 전쟁 끝에 돌아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아요.
불구가 된 자신의 팔다리, 망가진 인생이 전부거든요.
네.
내 삶은 어디 있겠느냐. 중요한 건 사회 전체가 아니라 내 삶의 가치가 있다. 이하면서 개인주의, 실존주의가 꽃피는데 다시 철학은 바뀌죠. 개인주의가 너무 싹트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개개인의 삶이 허망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살까. 살려고 아득바득 하는데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하죠.
또다시 철학을 그렇죠. 또 이제 앞으로 찾아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나를 강렬하게 잡아줄 뭔가 의미를 찾는 거예요. 뭔가 강렬한 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시 전체주의가 이게 떠오르는 기미가 보이잖아요.
네. 해결하면은 요거는 좀 기억해라 하는 거 있으면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 시험에 보선 출제하는데 해결의 반증법을 얘기했죠.
시험 갑자기 흘러줘.
정반합.
네네.
그러니까 정반합은 뭐냐면요.
네.
보통 논리라는 거는 맞는 거 아니면 틀린 거예요.
네.
근데 해결의 정반합은 뭐냐면요. 맞는 거 틀리는 게 아니라 진리가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저는 공감하게 되던데요. 예,
그렇죠.
네.
이 컵이 그래서 둥그렇다. 이 컵이 네모나다. 두 개 틀린 게 아니라
네.
두 개가 조합하면은 이 컵은 그 뭐랄까 원으로 된 원통형이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해결의 정반합 그다음에 이제 해결의 그 절대 정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현상을 보지 말고
네.
무엇이 과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진짜 진정한 의미인지 그걸 찾아보라는 건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결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결은 굉장히 큰 철학자이기 때문에
네.
큰 산은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네.
해결도 그래요. 저처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철학자 부류는 아닙니다.
해결어를 네. 알아야 돼요. 우리.
그래도 우리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쉽고 또 재미있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편 히틀러를 위한 철학자라는 누명을 썼었고요. 망치 철학자라는 별칭을 가진 독일의 철학자가 있잖아요. 바로 니체. 저희가 니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 책을 통해서 다룬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간략하게 세계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니체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삶이 힘들 때 한번 니체를 보면요.
네.
진짜
네.
어떤 느낌이냐면 영혼에서 힘이 확 쏟는 느낌.
맞아, 맞아.
왜냐면 니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병든 양처럼 살지 마라. 사회에서 얘기하는 뭐 순응해라, 뭐 질서를 잘지키라 그걸 도대체 왜 지키는데. 니체 얘기는 그겁니다. 그 뭐냐면, 이거 생각해보세요. 귀족 있잖아요. 그 고귀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지 원칙에 얽매이지 않아요.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널 억압하지 않았는데 왜 스스로 원칙에 얽매여서 스스로 영혼을 죽이냐.
그런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 맞아.
스스로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비틀즈 노래 중에서 레디 비 있잖아요.
네.
그거랑 통하는 얘기예요.
아.
네 멋대로 해봐라. 너 다음으로 한번 펼쳐봐라.
아.
근데 니체의 사상이 이게 히틀러 철학하고 연결되는 건 뭐냐면요. 네. 굉장히 왜곡된 거예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뭐냐면 니체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위버맨시, 영화의 슈퍼맨이에요.
네.
초인,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니체가 정신병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철학을 못했는데 네. 니체의 동생이 히틀러 추종자였어요. 여동생이.
그 여동생 엘리자베스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엘리자베스가 니체,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히틀러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니체가 얘기한 초인 슈퍼맨이 바로 히틀러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명예 회복 됐던데요.
그렇죠. 니체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중세 시대의 철학은 종교의 신여라고 불렸다면 19세기, 20세기 과학의 시대의 철학은 과학의 신여라는 혹평이 따를 정도로 영향력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파가 논리 학파가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라고
로지컬 포지티비즘.
예, 그렇죠. 논리 실증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그 어떤 거예요?
논리 실증주의는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네. 20세기에는 거의 이 논리 실증주의자가 대세였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의사의 직업적인 목적은 세상에 병을 없애는 거잖아요.
네.
경찰의 목적은 범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네. 논리 실증주의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의 오류를, 생각의 오류를 없애는 게 바로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철학은 그건 뭐였냐? 생각의 오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사라져야 제대로 된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논리 실증주의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친이라는 관념, 양심이라는 관념. 그거 없어도 세상 살 수 있다. 신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네. 양심이 없더라도 도덕적이 아니라 그 이익의 계산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남고 철학은 사라져야 된다. 이게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당시에 좀 이게 또 인기가 있었다면 또 이쪽으로 몰려들었던 학파들이 있었을 텐데요.
예, 뭐 분석 철학, 언어 철학 다 이런 게 그때 당시의 철학이고요. 이게 네. 1970년대, 80년대까지 세상을 주름 잡았어요.
꽤 오랫동안 주름 잡았네요.
그렇죠. 한 예. 20년 갔죠.
그게 한 빈학파로 예, 대변될 빈학파. 수가
예,
있겠죠.
그렇죠.
오스트리아에서 나와서 빈학파인가요? 예,
빈학파죠.
뭐 생각이 빈 이런 거. 죄송합니다.
비엔나가 상당히 재밌는 게요. 네. 비엔나에 별아별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프로이드도 예. 빈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음악가 중에서도 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철학 중에서는 비트겐스타인. 뭐 보면 전부 다 빈 출신들이에요.
그렇구나.
빈이 한번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
지금도 너무나도 문화적인 도시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요.
예. 이 빈 학파 자체가 오래 가지 못했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그 나치가 집권을 하면서 네. 그 논리 실증주의자 중에서 물론 그쪽만은 아니겠지만 유태인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학계가 이렇게 병합되면서 네. 이제 많이 깨졌죠.
근데 집중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잘 모르는 사건이긴 한데요.
네네.
이 논리 실증주의자의 대표자가 당시에 슐링크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제자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는데요. 그 제자가 아마 유태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슐링크의 죽음을 나치 정권에서는 그 유태인에 의해서 간악한 유태인에 의해서 아주 인류의 지성이 살해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선전에 띄운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25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20세기 전반의 철학계를 세계사와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요 조금 숨찼어요. 엄청난 그 역사적인 폭의 철학을 쭉 이렇게 순서대로 좀 만나봤거든요. 동양도 만나보고 서양도 만나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것만큼은 좀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사상이라든가 역사적 사실은 어떤 건가요?
그런 거 없고요. 왜냐하면 철학은 항상 자기 문제에서 생각을 해요.
네,
출발해야 됩니다.
네.
그 뭐냐면 나한테 절실한 게 뭔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게 뭔가,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대로 된 철학 활용법입니다.
선생님 너무 명쾌하세요. 나쁜.
고맙습니다.
나쁜 남자.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미 씨, 서평가로서 오늘 네. 만난 책 철학 역사를 만나다 어땠어요?
읽어보니까요, 진짜 철학이 역사를 만나니까 또 다른 철학이 나오고 그게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 활용,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활용 잘해서 네. 좋은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철학하여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철학 역사를 만나다. 저는 이 책의 공자 말씀이 좋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공이 물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경제를 풍족히 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며 백성들의 믿음을 얻는 것이다. 자공이 또 물었다. 부득이 버려야 한다면 셋 가운데 무엇을 제일 먼저 포기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보를 버려라. 자공이 다시 또 버려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공자께 물었습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제를 버려라. 예부터 죽음은 늘 있게 마련이지만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나라도 있을 수 없다. 논어 중에서 이렇게 이런 대목도 실려 있어서 소개해드렸고요. 끝으로 2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철학 박사님이시잖아요. 삶의 좌표를 잃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 상당히 많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 두 가지는요. 까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예요.
네, 너무 까르페 좋아요.
까르페 디엠은 뭐냐면 현실을 즐기라는 거고요. 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한 편의 연극과 같아요. 심각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연극의 조명이 끝나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까르페 디엠. 순간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네. 삶을 즐기는 자세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방점을 찍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두 시간 동안 세계사 속 철학 이야기 들려주신 안광복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미 씨 2부 퀴즈 정답이요.
다락방의 합리론자라고 불리는 철학자는 누굴까요? 정답은 3번 스피노자였습니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설날에 만나 뵙게 될 다음 주는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라면의 저자이자 독산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박현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만 들어도 당장 읽고 싶어지는 8권의 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U 콘서트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미 씨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빅뱅의 노래 골랐습니다. 라스트 댄스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갑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 이젠 그난 친구마저 떠나